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 평이하게 말씀하시다가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죠.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우리들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전에 마태복음 12장의 여러 경우였습니다. 그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선지자가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그들의 귀가 가려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가려진다. 그건 그들이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들에게는 그것을 알도록 허락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지키고 견뎌내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열매 맺는 마음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당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셨던 그 당시의 세월의 틀을 그 프레임을 초월하셔서 앞으로 전개되는 세상들과 나라들과 역사의 흐름과 모든 문명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게 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너무도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첫 번 비유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셨다 그랬죠. 그 이유는 설명까지 주셨던 이유는 다른 그릇된 방식으로 비유를 해석하지 않게 하기 위하심이었습니다. 비유니까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당신이 뭔데 내 비유 해석을 틀렸다 그래 뭐 이럴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이제 둘째 비유를 주시고도 또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30절까지 읽었지만 설명이 36절서부터 43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6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일어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반복해서 주님의 의도를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른 비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더라.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 비유를 들을 때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때 깨닫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우리 진리의 교사로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가 연결이 되지만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런 차이를 무심코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밀과 가라지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분석해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주십니다. 지난주에 터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제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마스가 1이라면 헤즈볼라는 10이에요. 엄청난 강공할 위력을 지니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배경에는 또 이란이 헤즈볼라의 일을 돕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요.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매우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라시아에서 전쟁이 있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대륙에서 이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중동으로 갔어요. 앞으로 어디로 옮길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동북아시아까지 얘기를 하고 한국도 그 같은 경계 속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냥 뉴스 미디어의 어떤 뉴스 피더들의 어떤 소식 듣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섣부른 정치 해석과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는 비슷해요. 씨를 말합니다. 밭을 말합니다. 거두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주제가 다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각기 다른 마음으로 반응하는 결과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네 가지 토양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토양, 한 마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지막 토양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맞이하고 그것을 붙들고 견뎌내며 순종할 때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비유는 씨를 내게요. 둘째 비유도 그런데 그 씨는 첫째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둘째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에요. 다르죠.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가 상통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열매를 맺는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뿌리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뿌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으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뿌려져요? 세상에. 그래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도 진전이 되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를 보면 첫째 비유는 각 사람의 마음 상태와 복음을 맞이하는 그 일의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 땅까지는 매우 뭔가 열매도 있음직하게 보이는데 결국은 없어요. 오직 넷째 토양에만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둘째 비유, 예수님 말씀하신 이 밀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정리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과 대적하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또한 교회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존입니다. 그리고 그들 향한 하나님의 비밀 계획이 뭔지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즉 예수의 제자들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하늘나라 사람들을 모든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켜 가세요.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죠. 즉 교회가 진행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인데 지금 진행 중이죠. 우리도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복음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 시대에 살고 있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 그런데 바로 그 일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었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하죠. 오순절 사건을 통해.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암송도 하실 거예요.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죠. 바로 그 일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습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우리 교회가 항상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예, 우리 교회 본질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말씀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 같이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지금 다 찾으니까 읽기를 끝냈다고 혹시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 중요하고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 너무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바로 지금 둘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세상의 시작이에요. 세상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뿌리시고 열매를 거두며 진행케 하시는 중이에요. 그런 진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할까요? 주여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간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깨우침 속에서 이 골로새서를 향한 편지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또한 강구해 줍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1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이 골로새 교회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여기에 문제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에베소 골로새 이 그리스 터키 지역에 있었는데 특히나 이 골로새 같은 경우에는 문물이 굉장히 성했습니다. 매우 부자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골로새 지역에 퍼지고 있었던 거짓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그때도 성행했어요. 하나님 같은 존재인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란 존재 그 파편 조각이 있는데 그 God fragment가 있는데 그게 우리 몸 때문에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몸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가지고 몸을 학대하든지 아니면 몸을 함부로 그냥 굴리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God thing 요즘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God thing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뭐 DNA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존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거짓 가르침에 힘드니까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것은 복음을 통해 거듭난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그 보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골로새서 1장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예, 복음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뿌려졌어요.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죠? 씨가 뿌려집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열매를,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을 그런 삶으로 더욱더 살아가도록 축복하는 그 기도, 중보의 그 내용이 10절,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열매 맺는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 토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끝까지 지키고 견디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 자녀들이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지금도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려진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뿌려진 곳은 사실은 세상에 뿌려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뿌려진 곳. 자,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이죠. 그러나 사실은 세상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하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죠. 교회를 우리가 성도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소금병에 비유하자면, 그렇죠? 소금이 가득 들어 있어요. 교회. 소금병에 비유하자면 소금이 어디에 뿌려져야 되죠? 음식에 뿌려져야 되죠. 근데 소금병에다가 막 뿌리면 안 되겠죠. 소용이 없죠. 소금병. 소금을 뿌렸다가 다시 건져가지고 소금병에 다시 넣고 이거 음식은 안 가고 그러면은 그건 의도가 아니죠. 소금의 의도가.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친교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심어주고자 하시는 것은 어딜까요? 세상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뿌려지는 것을 기대하세요. 즉 우리 각 사람이 발을 디디고 선 생활 현장, 세상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키길 기뻐하시고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향한 그 중보기도도 무엇입니까?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모든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그렇게 생활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말씀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뿌리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같은 빛의 자녀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도 있을까요? 악한 자의 자녀들 또한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모방하는 짝퉁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모방하잖아요. 사단의 삼위일체도 있는 거 아세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제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들도 악한 자가 하나님을 모방해서 뿌려놓고 세상에서 악한 자가 원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악한 자의 자녀들이 유혹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악한 자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겁니다. 영적인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기운을 막고 그래서 자기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분위기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딱 자기들이 장악하고 영적인 그런 세력을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자의 자녀들이 하는 일입니다. 38절을 보면 그래서 밭은 세상이다.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좋은 씨,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악한 자의 자녀들이 공존하는 겁니다. 아, 세상이 어떻게 악하지? 공존하니까요. 세상은 하나님 자녀들과 악한 자 자녀들이 공존하는 현장이에요. 자, 그런데요, 거기서 그치지 말고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가라지가 어디에 뿌려졌죠? 세상에 뿌려진 것 같은데 어느 사이에 뿌려집니까? 잘 보면 어디에 뿌려졌을까요? 밀 가운데 뿌려지게 됐어요. 그냥 밀과 연관도 없는 데다가 뿌려놓은 게 아닙니다. 밀이 자라고 있는 곳에 가라지를 악한 자가 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서 밭의 주인에게 종들이 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들은 아니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보세요. 26절, 아 25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원새가 와서 밀 가운데에 그랬어요. 그죠? 밀과 뚝 떨어져 있는 데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 잘 봐야 합니다.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그래서 보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말하죠. 주인 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원새가 그렇게 하였구나. 자, 밀 가운데 가라지가 뿌려져 있다는 말을 합니다. 밀 사이에 뿌려졌다는 말은 생활 현장에서 부딪히는 뭐 이 악한 자의 자녀들 그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 위한 사역들이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도 누가 있어요? 뿌려진 가라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맞습니까? 더 분별해요? 아닙니다. 참된 예수 제자들이 있고 정말 참된 예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자들이 공존하고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는 더욱 예수를 닮아 성장하죠. 그러면은 참된 제자가 아닌 짝퉁 제자는 어떨까요? 잘하긴 잘하는데 어느 쪽으로 잘할까요? 더욱 교묘하게 위장하고 더욱 악한 의도는 깊어지는 그 일로 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보여준 사진이요. 밀과 가라지가요. 이게 지금 많이 커서 추수대가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예요. 밀과 가라지가 조그마할 때 이게 밀이잖아요. 가라지고. 근데 이게 조그마할 때 초기에 자랄 때 이게 이제 영어로 다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기에는 너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그냥 봐서 분별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 몰라요. 그러나 점점 정체가 드러나죠. 가라지는 가라지들끼리 더욱 연결고리를 만들어가요. 그런 연결색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자녀들도 얽혀서 한 대 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뭉치가 있잖아요. 실 뭉치에 막 이 실 저 실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걸 솎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솎아내려고 하다가 밀까지도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속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예외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금의 목사들이죠, 목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신신당부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제자들을 유혹할 것이다.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와서 뭘 합니까? 목적은 유혹이에요. 가라지가 밀을 붙어가지고 얽어매어서 꼼짝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게 특별한 때의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에 쭉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초대교회, 신약교회 얘기하잖아요.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순결하고 성령 충만한 시기였던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출현했던 때예요. 특히 거짓 순례자들과 교사들이 판을 쳤습니다.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더 판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교회마다 교육을 시켜야 하는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교육 지침서로서 생긴 게 디다케라는 지침서가 생겼어요. 교회 교본입니다. 지침서인데요. 디다케예요. 그 디다케의 내용에 보면은 한 챕터에 뭐가 있냐면 가짜 분별법이 있어요. 가짜 분별법. 거짓 순례자와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법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순례자라고 와가지고 복음 때문에 다닌다고 하지만은 그가 와가지고 조금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무의도식하면서 3일 동안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하면 그는 가짜다. 그를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가짜라는 거예요. 조금만 흉내내다가 그 다음엔 자기 원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분별하는 법까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지침서까지 만들었겠어요. 또 중세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암흑기라고 하죠. 암흑기. 근데 뭐 암흑기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뭐 다르게 내리는 경우도 요즘에 생겼어요. 수정주의자들이 많이 이제 사전적인 정의도 바꿔가지고 말하려고 하는데요. 뭐 과학발달이 미미해서 암흑기였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면모도 있겠죠. 그러나 본래 암흑기는요, 세속화된 종교와 종교의식으로 진리가 가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암흑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중세 때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제도가 굉장히 엄격한 시대였어요. 아주 철저하게 그런 제도들이 있었고 예식들은 현란했고 종교 예술과 건축은 가장 발달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말씀의 진리가 개방되지 않았어요.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신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 자녀들 속에 악한 자의 자녀들이 심겨져서 계속 영적 기운을 막아버리는 일이 계속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참된 제자도 있지만 그러나 가라지도 있어서 참된 제자들을 기운을 막아버리고 가라지의 일을 진전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했나요? 보니까 꼭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28절에 보시면 주인의 종들이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했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을 이렇게 하죠. 아니다. 가라지로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완전히 얽혀있기 때문에 가라지만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밀까지도 뽑혀서 깊은 상처가 있고 시름이 있고 잘못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히 보셔서 밀까지도 망가지는 일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 않게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종들에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추수때 보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추수때 보자. 네, 추수때 볼 겁니다. 주인의 계획은 추수때 있어요. 그래서 39절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과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죄짓게 하는 모든 일들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나라에서 모조리 끌어모아다가 그 나라 속에 거짓으로 있는 그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모조리 끌어다가 불 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먼저 가장 첫 번째 독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라지들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그들을 이제 속아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인 교회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 것이죠.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추수 때에 세상 끝날에 그런 일이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밀과 가라지의 완전 분리가 안 돼요. 분별도 우리는 사실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아무리 봐도 진짜인데. 그런데 정말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스름한데 또 진짜도 있으니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 열매를 봐 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는 그 인생의 끝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과정에는 모를 게 많아요. 그러나 누구는 그 모든 것을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밀과 가라지를 아시고 세상 끝날 추수할 때 곡식은 거두어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가라지는 또 다 서로 이미 엮어져 있어요. 그것을 한 데 모아 불아궁이로. 불아궁이는 어디입니까? 불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 전에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주의하고 경계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그 최종 결정은 아버지가 하시는데 그러나 그 전에 교회는 순결을 지키고 더 힘쓸 일이 있다. 그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또 엉뚱하게 빵 안 가져왔다고 뭐라고 야단치시나 그런 생각만 해요. 그게 아닌데 뭐죠? 거짓 가르침이에요. 가라지의 가르침.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헌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쁨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축제와 축하보다 사람의 일을 계속 진전시키려고 하는 그 가라지들의 그런 교훈을 그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깨달아요. 예수님 설명해 주시니까 지금도 우리도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사실은 뚜렷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서도 멀어지고 타협의 현장들이 여기저기 움트고 있고 그 현장들이 힘을 얻는 것은 분명히 가라지가 역사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가르침을 설파하는 자나 경건을 모방하지만 자기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을 이끌려는 자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가짜 색출 방법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짜 색출 방법을 만약에 발음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 발음 못하면 가짜구나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구약성경에 그런 부분 있잖아요. 시벌레 시벌레 그 발음 못해가지고 갈려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짜는 믿음 발음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발음 못하고 믿음 해보라고 하는데 믿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한다든지 예수 발음해보라 그러는데 예수가 안 나오고 제수 뭐 이렇게 나오고 예. 예. 그러나 그렇게 외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가짜는 짝퉁들도 말도 행동도 진짜보다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동기와 의도 그리고 그들이 따르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주인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마치 오더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정말 답답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의 말씀만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만 그리고 그 교회의 목적만을 우리가 위해서 가야 한다는 그것이 우리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기운이 가라지로 인해 가지고 얽매여져 가지고 숨통이 막히는 그 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했던 여러 가지 가시덤불로 엉펴 있는 그 마음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결국. 그러나 그렇게 경계할 일이 있지만 우리 성도가 더 힘쓰고, 그런 소극적인 일이라면 우리가 방어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힘쓰는 일은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할 일은요, 바르고 순결한 가르침을 사모하고 말씀을 또한 전하고,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우리는 세상에, 세상 밭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을 교회가 축하해 줘야 돼요. 그런 일에 축제를 벌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께서 그런 일을 축제를 벌여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되고,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성공을 하고, 그것도 우리가 가족에 기뻐해 줘야 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크게 함께 기뻐하고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해야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은 기쁨을 나눠야 되는 일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모습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처음에 제가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전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터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장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다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더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 속에 또 교회 속에서 일어나는, 아니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많은 배교적인 일들,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더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완전하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 교회 속에 뿌려져 있는 가라지, 하나님의 나라에 숨어져 있는 밀 가운데 있는 가라지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우리가 의기소침해져 있고 낙심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뚜벅뚜벅 믿음으로 지켜서 알게 하신 만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진행시켜 나가는 그 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